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11장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며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라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바친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그의 믿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 땅에서 들려올라갔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들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아직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큰 배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믿음으로 나머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사람들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장차 그에게 유산으로 주실 땅으로 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때에 그는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가서 약속받은 땅을 고향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그네처럼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도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튼튼한 기초 위에 놓인 도시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계하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고 그의 아내인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이 한 사람에게서 하늘이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죽을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는 타향 사람이며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나라를 두고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리로 돌아갈 길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나라, 곧 하늘에 있는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이 바로 그 아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삭을 돌려받은 셈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축복해 주었으며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말하고 자기의 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가 여느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의 믿음으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당하는 모욕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지게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상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왕의 노여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의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다들을 죽이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다들은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건너려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나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몸파는 여자인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내게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관하여 일일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왕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성난 불길을 꺾고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함 가운데서 강하여졌습니다. 그들은 싸움터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들을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가족들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놓아주겠다는 것도 거부하고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림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돌로 맞고 톱질을 당하여 몸이 둘로 갈라지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박해를 받고 학대를 당하면서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걸치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을 헤매기도 하고 동굴과 땅굴 속에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하고 함께 라야만 믿음의 목표에 이르러 완전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신명기 제34장.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긴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인생 길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이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도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다. 가나는 전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에 계신 예수를 찾아왔다. 그는 예수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애원하였다.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으면 결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왕의 신하가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는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났다. 종들은 그에게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물었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나왔느냐? 종들이 대답하였다. 어제 오후 1시쯤 아드님의 열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집안 사람 모두가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뒤에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은 그 성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였다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한 가정의 은혜 체험과 믿음으로 이끈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도의 주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구별된 일곱 가지의 표적 중에 두 번째의 이적이면서 사람 사랑의 한계를 체험케 하는 동시에 하나님 사랑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독특한 것은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각자의 바라는 형태에 따라 역사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사건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 나름대로의 역사로 이 아들을 치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왕의 신하인 사람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간청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다시 이 사람은 다급한 나머지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부탁드리지만 주님은 다시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완전한 치료를 이루십니다.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믿음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의 형태로 응답하셨던 주님이시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권위를 말씀으로 나타내심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로는 46절에서 47절 중심으로 생명을 위한 간청을 봅니다. 갈릴리에 가신 주님께서는 전에 그 어머니와 함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에 다시 가신 것으로 본문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46절에 상반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6절 하반절이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47절 상반절이고요.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47절 중간입니다. 그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고 이 신하는 가나에까지 와서 주님께 아들을 고쳐주도록 요청했다는 요한의 기록입니다. 가나는 갈릴리 서쪽의 약간 아래에 위치해 있다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두 곳의 간격은 약 32km가 조금 넘는 거리로 교통이 지금 같지 못한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였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직접 주님을 찾아 간청하는 이유를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7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라면 권력이 막강한 인물이었을 것임에도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데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음을 보면서 세상의 권력의 헛됨을 새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48절에서 50절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의 하나님 되심에 관심이 없고 다만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음을 보는 겁니다. 이런 딱한 사실을 보고 들으신 주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같은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안타까워하십니다. 죄악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 인류는 유대인들조차도 결국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예수도의 사랑과 희생정신만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됨을 볼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확대를 하면 주님의 주시는 치료나 복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영혼 속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도께서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9절인데 아직 어설픈 이 신하의 믿음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인간적인 믿음이지요. 분명한 것은 죽기 전이나 죽어 있는 것이나 생명을 가지신 주님께는 차이가 없고 이런 일은 성경 속에 여러 번 나타나는 사실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에 주님은 능력으로 선언하십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50절인데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당부는 가라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왕의 신하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가라, 즉 믿음의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계명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전진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0절 하반절이죠. 이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시간과 공간뿐 아니라 어떤 상황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창조주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긍휼과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부터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51절에서 54절 말씀 중심으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는 겁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1절이죠.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 즉 52절 상반절에 하는 이 왕의 신하는 주님으로부터 들은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확신을 종들에게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2절 하반절인데 물론 여기에 7시는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1시이고 바로 주님께서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였음을 이 사람은 비로소 헤아리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53절 상반절에 다음 구절의 내용이 이를 분명히 해줍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헤아리면서 더욱 믿음이 튼튼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도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약속이 그대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욕심을 부려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명령을 하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그때와 같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다만 기도로 구하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치료를 위해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감소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 자체도 예수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표적의 역할은 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이적의 목적은 그 가족들에게도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이건 표적이건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54절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 양문 곁에서 이루어지는 세 번째 표적을 보게 되겠지만 사도 요한은 이 갈릴리에 이루어진 두 번째 표적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표적도 역시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 표적들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친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의 거리가 그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시기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간청, 사람의 위기는 주님을 보다 가까이 필요로 하는 절박한 시기가 됩니다. 믿음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표적이건 사람이건 치료의 역사이건 그런 것들 자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개종자. 사도행전은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아홉 번이나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개종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사도시대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1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개종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 그 자체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 밧줄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밧줄을 붙드세요.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밧줄을 붙들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밧줄을 붙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밧줄을 던져준 사람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개종의 사건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홉 가지 개종 사건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순절에 이루어진 3,000명의 개종 사건입니다. 이 개종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모여든 많은 사람이 베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을 듣고 그날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죄에 대해 단순히 후회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따르면 회개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개종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개종입니다. 이 개종 사건도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빌립은 주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는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이 기록은 사도행전 8장 38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는 다소의 사울이 개종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을 서로 연관시켜 읽어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자 그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냐? 사도행전 9장 6절. 이 말을 듣고 그는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울은 이 말씀에 순종해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다면 아나니아가 구태여 그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할 까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고넬료 개종 사건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말하기를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심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섯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데아의 개종사건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에 자주장사를 하는 루데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아드리아에서 왔으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열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그 여인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루데아가 믿고 세례받은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데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일곱 번째, 빌립보 간수의 개종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도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오게 갇혔을 때 간수를 개종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계속해서 그는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자를 씻기고 그날 밤에 온 가족이 이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덟 번째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인들의 개종 사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개종 이야기는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8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홉 번째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인들의 개종 사건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열두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르친 세례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아홉 번의 개종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고 무엇을 행했는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천명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셋째, 똑같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개종 사건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듣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넷째,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울의 개종 사건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개종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교정입니다. 그는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의 교정입니다. 루디아는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의 교정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인들의 교정입니다. 그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인들의 교정입니다. 그들은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아홉 번의 교정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홉 번의 교정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은 이와 같은 순종이 행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살펴본 아홉 가지 개종의 예를 살펴볼 때 우리의 경험이나 기도를 통해 혹은 제단 앞에 나아감으로 구원받은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